미국의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세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이 교회에 갔다 왔는데 이 담임 목사님은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제 은퇴를 한 달쯤 됐는가 그렇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자기 아버지의 그 유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유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목적이 이끄는 삶에 아주 짧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아버지는 50년 이상 목사로 사역하셨고 대부분 시골 중소 도시 교회를 섬겼다. 2년 전 아버지는 암성고를 받으셨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실 무렵 나와 아내와 조카는 아버지 곁에 있었다. 아버지는 갑자기 생기가 돌아오셨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셨다. 물론 아버지는 너무 약하셨기 때문에 아내는 아버지를 다시 눕혀드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썼고 그래서 아내는 이렇게 여쭈어 보았다. 아버지 뭘 하고 싶으세요? 아버지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하셨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아버지는 계속 이 말을 반복하셨다. 그 후 한 시간 동안 아버지는 그 말을 100번 정도 하셨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는 마치 명령을 하시듯 약한 손을 뻗어 내 머리에 얹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라. 나는 그것을 내 남은 생애의 주제로 삼았다. 당신에게도 그것을 삶의 초점으로 고려해 볼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이보다 영생을 위해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그분이 가장 관심을 두시는 것은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원하신다. 이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라는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할 한 사람이 필요해라고. 한 사람이 필요해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명을 구할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학식이 높고 덕망이 있고 부한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민중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공의와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신실한 전도자 한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신 구원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는 사역을 맡기시고 부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전한 것까지 하나님이 일부 정하셨지만은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완성된 구원을 나누어 주라고, 나누는 사역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가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그리고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복음사역,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한 복음사역에 대한 주옥같은 비유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한 동전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바 된 방탕한 한 아들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도 아니고 똑같은 뜻을 가진 비유를 세 가지 말씀하신 이유와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똑같은 뜻을 가진 비유를 세 가지,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1절, 2절이 그 원인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이 수군거림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여기에 답을 준 거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고 비난을 하고 배척을 하고 싫어하고 네가 그래가지고 메시아라고 지금 떠들고 다니느냐 이 거짓이야 이거는 거짓말이야 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큰 자부심과 자랑으로 여기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는 일체의 금전거래, 상거래, 교제하는 것, 여행 중에 동행하는 것, 음식을 같이 먹는 것, 그들의 손님이 되는 것, 그들을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 등등을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생활은 세리와 죄인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리새인의 깊이 인물인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사사건건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기쁨이 된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이 벌받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의 구원보다도 그들의 멸망을 더 바라고 그들이 멸망받는 것을 보고 고소하게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양인 죄인들을 무가치하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필요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리와 죄인들이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외식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세 가지 비유로 그래서 설명한 겁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인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함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잃은 양 하나를 찾아 나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찾으러 나갔을까요? 99분의 1을 찾기 위해서 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한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한 인격,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로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렇게 말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양은 가축으로서 사람이 사육하고 돌보는 동물입니다. 동물인 양의 두드러진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동물 중에 가장 온순한 동물입니다. 양은 참 온순합니다. 양은요, 그 목자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목을 따고 죽여도 울지를 않습니다. 거부를 안 하고 반항을 안 하고 발부둥도 안 칩니다. 그대로 누이면 그대로 눕습니다. 칼로서 목을 따도 소리를 지르지 않고 발부둥을 치지 않더라고요. 저는 양을 잡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양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양이 순하다고 하는데 이야 정말 양은 순하구나. 저는 양을 안 먹여보고 염소를 먹여봤는데 염소는요 뭐 이거는 살 잡아도 발부둥을 칩니다. 못 잡도록 만듭니다. 사람은 못 잡습니다. 그래서 목에다가 이거를 끈을 메고 끌고 다니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양은 목에 줄이 없어요. 개줄처럼 이렇게 몰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온순한 동물이 양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온순하다, 착하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공격무기인 튼튼한 뿔도 없고 예리한 발톱도 없고 이빨도 약하고 해서 전혀 공격을 할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향하여 공격을 가하지 않는 동물이 양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공격 안 해. 다른 동물을 공격할 줄 몰라요. 셋째는 공격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방어 능력도 없는 동물입니다. 자기 방어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싸나운 동물의 공격을 당하면 고스란히 당하고 맙니다. 넷째는 지각이 무디고 아주 감각이 무디고 고집이 센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유리방황하고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개나 고양이는 자기 집을 잘 찾아갈 줄 아는 지각이 있는데 양은 자기 집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눈도 멀고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풀만 뜯으면서 풀 따라가다가 길을 놓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걸 잘 이렇게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각이 무딘 동물이기 때문에 좌우 분별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주의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길을 잃고 말고 맹수에게 잡혀 먹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죠. 그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사육을 하고 초장과 물과 휴식처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때마다 틀을 깎아 주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양은 성도를 비유하고 이 양을 이렇게 인도하고 양육하는 자는 목자인데 그 목자는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여기 본문에 한 마리 잃은 양이 나오는데 이 한 마리 잃은 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마리 잃은 양은 왜 잃어버린 양이 됐을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에는 양 100마리의 우리 안에 있었으나 지금은 이 우리 밖으로 튀쳐 나가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양 우리를 튀쳐 나간 양. 그게 잃어버린 양입니다. 마치 아버지 집을 튀쳐 나간 당자처럼 좌우 분간을 못함으로 낙심 중에 있거나 시험 중에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해요. 둘째 의미는 같은 우리 안이 있기는 하나 한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따르지 않고 의심하고 방황하고 멀리하는 양을 의미합니다. 마치 집안에 있었던 맏아들 당자를 의미합니다. 셋째는 근본적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길 잃은 양입니다. 이 길 잃은 양이랄 때 세 부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는 이 같은 길 잃은 양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조심성 없이 함부로 살다가 길을 잃은 양, 자기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멀리 도망친 양, 목자의 음성이 싫다고 뛰쳐나감으로 길을 잃게 된 양, 세상 향락과 정욕을 따라 헤매다가 길을 잃게 된 양, 돈, 그것이 무엇일래 의리도 신의도 다 팽개치고 우리 밖에서 헤매고 있는 양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의 그 비참한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양은 제 아무리 발부둥 쳐도 제 힘으로는 우리를 다시 찾아올 수 없고 우리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목자가 찾아주지 않는다면 그 양은 별 수 없이 멸망당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사제를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자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으면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자,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어요. 여러분도 어두움에 있었고 불행 가운데 방황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셔서 찾아내어 이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잃은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 양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99마리 양은 한 마리 양보다 엄청나게 많고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목자의 마음이죠.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안전한 99마리 양보다도 길 잃을 고 방황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것은 그 한 마리 양에게 더 큰 관심과 애착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 99마리 양도 귀하지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너무나 귀하고 귀한 양이고 사랑하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겨자씨 비유도 하고 씨 뿌리는 비유도 하고 그 비유를 할 때 사람들이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 우리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뒤로 제쳐놓고 해가 저물 때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배 타고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갑니다.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열두 제자가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광풍이 부는지요. 못 건너가도록 광풍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물길이 부딪혀서 물이 배에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위험에 처했을 때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과 강풍을 꾸짖어서 잔잔케 해가지고 무사히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건너간 곳, 목적이 있어서 건너갔죠. 건너간 곳이 이방 지역인 그라사인의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신 이유는 바로 그 한 사람, 광인, 미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그 광인, 미친 사람. 그 광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으로 밤낮 공동묘지 무덤 사이에서 생활하며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멜 수 없고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어놨어도 그것을 끊어버리는 이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렇게 진입해 있는 악한 사탄의 힘이죠. 그래서 그 힘으로 또 외부의 사람이 그를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밤만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괴성을 지릅니다. 계속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찡어서 해치고 마치 짐승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보잘것없고 그 가치없고 그 죽어마땅한 버려도 시원찮은 광인 그 한 사람 만나려 호수의 강풍을 헤치고 그 위험을 제거하며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물의 가치가 포장이 아니라 내용이듯이 한 사람의 가치는 그 겉모습, 얼굴 생김새, 외모, 지위, 가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라사의 광인의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셨고 뜨거운 가슴으로 보듬기 위해서 그가 그곳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을 뒤로하고 그 광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묻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음이니이다 라고 귀신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군대 귀신 즉 수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영혼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그 심성이 파괴된 사람들이 참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요. 그 광인 같은 사람, 미친 사람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귀신에게 고스란히 당한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한 귀신이 돼지 한 마리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돼지 떼가 얼마나 있었는가 하면 돼지 떼가 약 2천 마리 있었습니다. 2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2천 마리의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었던 귀신이 2천 마리 돼지 떼 속에 한 마리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귀신 한 마리가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발광이 되고 미쳐버렸습니다. 광돈이 됐습니다. 광인에서 광돈이 됐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버리니까 이 돼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어디로 뛰어든 호숫가로 뛰어들어가서 전부 몰살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2천 마리의 돼지 떼를 죽이시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과 정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즘 시세로 돼지 한 마리 가격을 약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돼지 한 마리. 큰 돼지 한 마리. 40만 원에서 50만 원. 그러면 2천 마리 가격이 뭡니까? 곱하기 40에서 50 하면 되면 8억에서 10억 가까이 돈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그래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기 위해서요 8억 원이라는 돈을 희생시키고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동기를 말합니다. 모든 일을 군원부터 자세히 미루고 살핀 나도 누가를 말합니다. 나도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이게 데오빌로 나오죠. 요빌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심이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맹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한 개인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꼭 같은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게 엄청난 분량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데오빌로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죠. 그가 배워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보냅니다 라고 합니다. 성경 중에서 중요한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이 중요한 두 책을 꼭 같은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위해서 보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직업이 의사인 누가는 환자의 병의 원인을 샅샅이 살피고 또 관찰해서 알아내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십자가 고난 받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가 택한 사도들에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시며 성령으로 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상세하게 의사적인 그런 직업 정신으로 샅샅이 기록해서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믿음을 위해서.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과 승천 사건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확신과 근거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므로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한 개인의 가치를 예수님처럼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이요, 한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청금이 한 몸과 같지 못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청금 불여일신이라는 말이죠. 청금, 금이 천만 개가 있어도 여러분, 내 한 몸만 못하다는 거예요. 내 몸이 더 귀하다는 거. 호메로스는 생명은 황금으로도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물질이 있는 것이지 물질을 위하여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현재의 육신적인 생명도 대체할 물질이 없거든 하물며 영원한 영적 생명을 대신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그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생명이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양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이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두려운 사상은 사람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너무 천하게 생각하는 악하고 마귀적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함부로 하고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함부로 하고 어린 생명까지, 유아 생명까지 죽이는 생명경시 사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경시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사회주의와 진보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사상이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죽이는 이를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진보, 사회주의 정치 사상을 가진 자들은 적폐들의 생명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청산해버립니다. 이런 풍조 속에서 우리들도 생명갱시 사상에 물들어가지는 않나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생명도 귀한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도, 어린아이의 생명도, 어른의 생명도, 대통령의 생명도, 노동자의 생명도, 우리 모두의 생명, 이 생명은 존귀한 것입니다. 다 값진 것입니다.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이 귀하고 비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시고 대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 하나를 찾아놨은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도 귀하지만 그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5절로 7절에 찾아낸 적 절거와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잘 알아들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들과 함께 있느니라. 나는 이 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온 거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어서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 함께 기뻐하자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진정한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믿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이 바로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한 사람의 목숨 이러면 아무 소용, 여러분이 뭐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얘기. 천하를 얻고 죽으면 뭐 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천하보다도 내 생명 사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버린 자예요. 여러분을 살려내려고, 구원해내려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이, 우리 인생을 속여서 도둑질하여 가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죽어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채찍에 맞으심으로 온몸이 찢어지고 피로 물들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저주스러운 수모와 희생을 하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바로 나 한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여러분 앞에 다 성경이죠. 그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을 바로 가지고 붙들어주기 위해서 귀한 선물로 주신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여러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갑옷 중에 1호가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호가 뭐예요? 금괴예요? 집이에요? 자동차예요? 뭐예요? 자식이에요? 여러분에게 갑옷 중에 보물 1호는 성경입니다. 성경. 자, 여러분,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면 사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모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면 영혼의 의문이 쌓이게 되고 보이는 모든 사물이 미스터리로 다가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래서 사람은 그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절망감에 공포를 느끼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공포스럽고 두려우시게 됩니다. 사람의 심령이 좀 약하고 예민한 사람은요, 이 공포스러운 것 때문에요, 보름이고 한 달이고 무당하게 가서 구스 안 하면 살지를 못합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미신을 만들고 점을 치고 구스를 하고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싶어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어떤 신이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주위에 흩어져 있는 알지 못하는 신들로부터 자기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까 봐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질이 고약한 독사 같은 큰 용이 용의 신경이나 성질을 건드렸다가 그 신이 저주를 내려서 언제 자신의 운명이 불행하게 되고 자신의 재산이 한꺼번에 없어지고 자식들이 병에 걸리지 않나, 사고를 당하지 않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를 신주 모시듯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저게 갑자기 어떻게 성질이 나가지고 우리 집에 재앙을 막 이렇게 몰아줄까봐 이래 두려움에 떨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저게 이게 철마나 저런 데 가보면요, 130년, 300년 된 그 나무들은 사람이 손도 못 대요.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다가 손 잘못 댔다가 그 나무가지 하나 끊겼다가는 그냥, 그 싸놓은 독사 같은 용을 건드린 것 같아 해가지고 그냥 벼락을 때릴까 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집안에 못 하나 박지를 못합니다. 이사 가는 것도 숨 쉬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이 성경책을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천지 만물을 알고 천지 만물에 돌아가는 원리를 알게 되므로 얼마나 평안한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큰 보물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갑오 1호 성경. 보건복지부 산하 실종아동전문기관의 통계자료를 보면은 1년에 14세 미만 아동 9,400명의 실종사건이 발생한답니다. 한 해 9,400명이 없어진대요. 14세 미만. 울며 부모를 찾는 아이나 넋 빠진 모습으로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헤매는 부모를 목격할 때가 혹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아동 찾는 광고사건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 그 형제 자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애지중지하는 자식이 하나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살겠습니까? 살겠냐고. 능당하고 정신을 잃고 가슴이 먹먹하고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을 지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몇 날이고 몇 년이고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아이를 천신만고 끝에 찾았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또한 말로 표현 못할 지경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흔 아홉 마리 양도 소중하지만 길 잃고 헤매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그 기쁨이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어서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우리가 목자의 심정으로 이런 양을 찾아 낳으라고 합니다. 찾아 낳으라고. 본문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읽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이름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속에는 이름의 양을 찾아 나서야 된다. 그 말이. 양 100마리가 있으면 제법 부자입니다. 그 중에 한 마리 잃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자는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찾아 발벗고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런 양을 찾으라고 명령하시고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오라 내가 신기하리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입니다. 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야 됩니다. 이런 양을 찾으러 나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로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양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양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 찾아 나서야 합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이런 양을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한 마리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방황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세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찾아야 할 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성령의 인도와 감동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그 영혼의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성령님의 감화와 간섭하심이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그 대상자를 친근히 하여 신뢰를 주고 인도하고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프레드릭 대왕이 있었습니다. 프레드릭 대왕. 그런 아버지 뒤를 이어서 독일의 전신인 프루시아의 대왕이었습니다. 하루는 거울 앞에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쳐다보니까 주름이 많고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나. 그는 한숨을 깊이 쉬면서 혼자서 궁을 빠져나와서 뒷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뒷동산으로 올라가니까 작년에 핀 장미꽃은 금년에도 너무너무 청순하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피어 있었고 작년에 날던 나비는 어디서 왔는지 또 찾아와서 자기를 아주 젊음을 유지하면서 찾아와서 반겨줍니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주름과 백발과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니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는 거리로 또다시 나왔습니다. 길거리에서는 다섯 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은화 한 푼을 꺼내들고 이것은 어느 나라의 것이지? 라고 그 아이들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것은 강물나라의 것입니다. 철로서 만들어 놓으니 강물나라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도 기특해서 그 돈을 대답한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대왕은 호주머니에서 귤을 꺼내서 이것은 어느 나라에 속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어떤 아이가 그것은 식물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대왕이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한 아이가 얼른 대답하기를 선생님은 하늘나라에 속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가 당신은 대왕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말해줬어요. 그런데 정작 프레드릭 대왕은 자신이 하늘나라에 속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강물나라, 동물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늘나라에 속했습니까? 하늘나라에 속았습니까? 아멘. 인간의 비극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 한 사람을 찾아나서는 그 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이런 내 영을 찾을 사람이 누구냐? 이런 내 양을 찾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신다고.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 그 신실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그 한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올고 하실 때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나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양은 없습니까? 우리 이웃에 이런 양은 없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양들입니다. 그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심판과 저주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복음을 들고 가서 사람을 데려오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